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 여러 불확실한 전국에서 과거처럼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지 주목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사전투표를 포함해 모두 1억 562만 명의 유권자들이 오늘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해 오후 8시에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이나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모두 465석을 놓고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국명당 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입헌민주당 등 5개 정당의 대결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NHK 방송은 오늘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239석에서 28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앞서 입헌민주당 등이 약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여당이 무난히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틀째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오늘 늦게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진전 방안을 모색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에 달하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 1위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들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협력 대응 등 보건 사항과 경제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디지털 세금 합의안에 추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장소에 관계없이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조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조세 회피처로 삼아 세금을 덜 내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당사국 정상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오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유지하되 제한된 유럽산 철강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주요 마찰 중 하나를 해결하고 중국의 값싼 철강 공급에 따른 불공정 문제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 업체가 집계하는 세계 억만장자 지수에서 머스크의 순자산이 지난 29일자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 1,000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서 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순자산은 어제 현재로 3,110억 달러로 2위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1,95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이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머스크의 재산은 지난해 국내 총 생산 GDP 2,700억 달러를 기록한 베트남과 핀란드보다도 더 많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올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는 오전까지, 함경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거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도 흐린 가운데 비,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 등 대북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2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설리번 보좌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 등 대북 관여 구상과 관련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리번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셨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 선언 움직임에 그러면 뭐 혹 뭐 제동이 걸린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예,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 한국 동맹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태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처음부터 일치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진 일이 아닙니까?
예.
아시는 대로 문 대통령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치적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주한미군의 지휘 등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종전선언 서명 가능성을 밝힌 적이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이후에는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사실상 유보적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개리에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미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여기기보다는 북한의 특정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삼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이 한국 정부 당국의 거듭된 언명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미한 동맹이나 주한 미군의 지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여전히 조율해야 될 사안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의 이 발언은 그러니까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입장차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율이 계속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설리번 보좌관은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다른 조치라는 것이 미국 비핵화 협상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이 종전선언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네, 둘 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1일이죠.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제 공식 제안한 이래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그 총력전을 펼치면서 종전선언 방안을 이제 미국을 설득해 왔는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비핵화 협상, 미북 평화 협정, 또 미북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 했던 것은 종전선언 요 하나 이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일종의 방안을 통틀어서 이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은 그동안 미북 대화와 종전선언 재개에 대해서 선결 조건이라고 그런 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또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요. 따라서 이제 한국이 일종의 그 중간에 선 겁니다. 미국과 북한의 그 중간에서 일종의 이제 중재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좁혀야 이 같은 접촉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조건 사이에서 이슬을 절충하는 모종의 방안을 이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그 같은 그 벌어진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아마 종전선언과 미북 관계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백악관 설리반 보좌관이 이번에 그 시기와 조건 이런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다만 기본적인 전략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서 다소 다른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종전선언과 또 그 외의 것까지 다 합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 최은 기자가 방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서 이 different step이라고 하는 것은 조치보다는 단계라는 말로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이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것이 sequence 그리고 timing conditi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때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미국이 제공할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가령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종전선언이고 또 제재 완화고 제재 해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그다음에 검증 목록 제출, 북한의 핵 관련 프로그램 목록 제출 또는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장 폐쇄라든지.
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북한의 조치와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를 같이 일치해서 배열할 것인가? 그게 시퀀스고요. 그걸 어느 시점쯤에서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고 컨디션인데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사실은 서로 간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한 예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 아닙니까?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협상의 입구에다 놓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퀀스나 타이밍이나 컨디션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배열해서 가장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으로 일치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그 배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의 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설리번 보좌관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또 전화를 갖고 그러니까 그게 29일입니다. 29일에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접촉을 통해서든 전화 통화를 통해서든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하게 이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한국 언론은 미한 양국이 정전선은 무난 조정을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아직도 최종 단계까지 갈 만큼 접근이 안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네, 이것은 그 상당히 좀 복잡한 지금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미국이 지난 그 한 달간 상당히 긴밀하게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규덕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지난 두 달간 그 성김 국무부 그 대북특별대표를 다섯 번이나 만나고 뭐 전화통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가량 거의 대면 뭐 이런 협의 이런 것을 했고요. 또 지난 10월 19일이죠. 워싱턴에서 그 미한일 3국 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한국의 이제 고위 당국자가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에 대한 그 법률 검토를 그 미국 측에 했다. 이런 것을 얘기했고 또 하나가 그동안 그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져서 미한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미한 간에는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입니다.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과 관련해 한국과 다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뀐 뭐 이런 건데요. 10월 19일과 10월 26일 그 일주일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가 24일 날 급히 서울을 방문해서 이제 한국 측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김 대표의 그 상대역이 그 노규덕 본부장인데 노규덕 본부장이 워싱턴에 있는데도 바로 다시 서울로 가서 이것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 아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원하는 조건은 이런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성김 대표가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갔고 성김 대표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설리반 보좌관한테 전달을 하고 설리반 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받기 힘들다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지금 왜 그렇게 성김 대표가 갔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추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성김 대표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서 미한 북핵 수석 협의를 가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성김 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laun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성김 대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우려스럽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북한은 올해 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미국이 판단한 것인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럼 한국을 간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예. 해주시죠.
예,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서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어느 나라도 발사하고 시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금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또 이와는 별도로 대화와 외교와는 별도로 원칙대로 강하게 문제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위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두 차례에 대해서 둘 다 그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전임 그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여러 복수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말씀드린 대로 무관하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차이는 역시 실무진들이 나서서 대화와 협상과 관련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 톱다운 가령 트럼프 행정부 때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직접 찾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톱다운식 접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그 외교 실무진에 맡기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난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무진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미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낮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지금 이미 정상 간의 회동으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다라고 보고 이것을 다시 실무 차원에서 수준으로 낮출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성김 대표는 계속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과연 두 나라가 입장차를 좁힐 수가 있을는지 언제쯤 그럼 좁혀질는지 최 기자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 청와대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수영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최근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과 뭐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서훈 청와대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큰 변수 그러니까 입장차가 좁혀서 미북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역시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그냥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군사훈련 중단 같은 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종전선언이나 미북 대화 협정도 이제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변수는 역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남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그 보관은 올해 안에 그러니까 11월과 12월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 화상으로 인터넷 같은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미북 협상 재개까지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런 지금 보관인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북한이 두 달 안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해야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남북 정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남북 간의 그 정치적 그 힘이 실리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빨리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역시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따르고 또 얼마나 빨리 그 결정을 내리느냐 따라서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기에서 사실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서 일찌감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폐지, 철회 이것들은 사실은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그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에 말하자면 전제 조건처럼 오랫동안 말하자면 제기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를 사전 조치로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북한이 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북한 측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과는 좀 다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폐지 등과 같은 선결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박지원 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최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28일 국회 이제 국정감사에서 한 건데요. 북한이 이제 내건 조건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를 거론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북한의 그 광물 수출 허용, 그리고 석유 수입 허용, 이런 것을 이제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준 원장이 이것은 그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결 조건 없이도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박준 원장이 그 예사 인물이 아니고 그동안 그 남북 간의 일종의 그 비밀 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 뭐 몇 달간 북한과 그 접촉 대화 이런 것을 그야말로 물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북한이 이 같은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언급을 하면서도 박지원 원장이 북한의 입장을 대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것이 입장이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오래 얘기를 해보니까 박지원 원장이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 이것이 일종의 그 북한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일종의 그 성의 표시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의 입구로 그 대가로 가령 뭐 석유 수출, 석유 수입 허용이라든가 또 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나 한국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워낙 이걸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물릴 수는 없고 일종의 그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성의 표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북 간의 가령 대화가 되고 비핵화가 되게 되면은 훈련 문제를 포함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박지원 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해서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죠.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사태의 직면에서라기보다는
예.
최근에도 아시는 대로 미국의 한 타블로이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근거 없는 특별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역을 쓰고 있다, 대역이 나타났다. 사실은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이런 근거가 확실치 않은 보도를 했고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kg을 근래에 들어와서 감량을 하고 건강하고 그러고 또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사실 그 권력이 특별히 김 위원장 1인에게 온통 그 집중되어 있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무책임한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기간 보이지 않으면은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또 유고설까지 내세우고 나타나면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저거 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근거 없이 보도하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례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치우는 한편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진을 없앤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처럼도 들립니다만은 왜 이런지 이게 과연 뭐 요즘 나오는 홀로서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를 보고를 했는데요. 북한 전역에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많이 걸려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회의장에서 사진이 두 개 걸려 있으면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치운 사례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주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 주의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일종의 그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제 10년 차가 되고 그 10년 동안 이제 북한을 통치를 했지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상당히 그 정치적 배경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후계자 수업을 거의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많이 돼서 그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중풍이죠. 그 고혈압 네. 같은 지병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그 지명이 됐고 한 1년 정도 그야말로 뭐 간신히 후계자 수업을 했을 적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후계자가 된 그 지도자가 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아버지하고도 좀 틀린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하게 그 특히 그 본인의 그 카리스마 권위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권위를 많이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을 이제 뭐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한다든가, 예. 옷차림을 뭐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한다든가, 연설을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10년이 지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그 나름대로 뭐 업적이라면 업적 이런 걸 쌓았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일종의 홀로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요.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최초로 한 연설에 본인이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 북한은 그 상당한 제재, 경제난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생활 형편이 지금 뭐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홀로서기를 한다고 해서 홀로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을 얻으려면은 역시 그 앞으로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홀로서기가 정해질 것이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것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좀 간단히 윤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하고 안보를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또 외교 안보가 아니더라도 이 공개 활동이 굉장히 잦아졌다는 거죠. 지난해는 17회였는데 올해는 34회로 올해 벌써부터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지방을 방문하고 또 민생 동향을 파악해서 오빠인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정원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경제 관리에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 최 기자가 좀 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북중 그 국경 봉쇄가 시작된 지 이제 20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북중 무역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에서 9월 사이에 북중 무역량이 1억 8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그 지난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에서 이것이 그 두 번째로 큰 비료 공장인데요. 남웅 청년화학 그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 폭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폭발의 원인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이것이 원부자재, 기름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종의 그 저질 유류 기름을 쓰기 때문에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중 그 봉쇄로 인해서 약품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약품. 그래서 네. 장티푸스가 지금 돌고 있다. 이런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다음 달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다는데 이게 국경 폐쇄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인데 그 상황이 별로 개선이 됐다는 뭐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개방을 할까요?
예, 국정원의 보고가 다음 달부터 국경을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조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방을 할지 여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요. 다만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이 이번에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에 사실 지난해 1월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북중 간의 국경이 다시 열릴 조짐이 있다라든지 이런 보도들, 언론 보도들, 관측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여러 관측 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정원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이 국경지역에 북한 국경지역의 동태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것이고요. 또 11월이면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다 다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임박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또 한국의 정보를 북한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 이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강조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문 대통령은 사실 임기가 이제 내년 5월이면 끝나게 되고요.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 네.
임기 사실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안인데요.
예.
지금 사실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협상도 전면 교착상태에 있고 아울러서 남북관계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이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고 또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지금 종전선언을 핵심 의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직접 뉴욕을 방문해서 연설하면서 유엔 총회 연설로는 세 번째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지금 북핵협상대표 등을 그 각각의 수준에서 카운터파트들과 만나서 종전선언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미북협상 재개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너무 막연한 질문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망을 좀 한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로 북한이 일종의 바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조건을 좀 낮춰서 종전선언, 한국이 제안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한국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풀려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이 생각하는 대로 11월, 12월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종전선언, 그리고 미북 비핵화 협상, 대화재개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만일 북한이 끝끝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주한미군 훈련 중단이라든가 또 적대시정책 철폐라든가 제재를 다 해제해라 이런 쪽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진전이 되기 대단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 긍정적으로 갈 거냐 앞으로 남은 그 7개월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역시 북한의 선택, 북한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백악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힌 소식과 함께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다고 국정원이 밝힌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구지영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는 레이디 버드 존슨을 역대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남편과 별도로 선거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고속도로 미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6대 퍼스트 레이디 클라우디아 레이디 버드 존슨을 소개해드립니다.
갑자기 배역을 맡아서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오른 기분입니다.
1963년 12월, 백악관에 이사 들어온 레이디 버드 존슨이 가까운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남편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계승했고요. 레이디 버드 존슨이 갑자기 백악관의 새 안주인이 된 건데요. 하지만 레이디 버드 존슨만큼 준비된 퍼스트 레이디도 드물다고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는 말했습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은 워싱턴에서 30년 이상 살아서 기자들을 잘 알았고요. 의원 부인들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 부통령의 아내로서 여러 강요 부인들과 일한 경험이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백악관에 수천 통의 편지가 쏟아졌는데요. 의원 부인들, 강요 부인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버드 존슨은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이상 라디오 방송국을 맡아서 경영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잘 대처할 줄 알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맡길 줄도 알았습니다. 레이디 월드 존슨은 백악관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로 퍼스트 레이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 케네디가 국민들 사이에서 무척 높은 인기를 누렸었지만 그 때문에 주눅들거나 하지 않았고요.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레이디 버드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클라우디아 알타 테일러 존슨은 1912년 12월에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디 버드란 별명은 보모가 지어줬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마치 무당벌레처럼 예쁘다면서 레이디 버드, 무당벌레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레이디 버드 존슨이 한 얘기는 다른데요. 어렸을 때 함께 놀던 흑인 친구들에게서 얻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레이디 버드는 오빠 둘이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큰 집에 혼자 남아서 외로웠다고 하는데요. 같이 놀 사람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흑인 고용인들의 자녀뿐이었습니다. 그 흑인 친구들이 클라우디아란 이름은 너무 여성스럽다면서 레이디 버드란 별명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남부에서는 백인 소녀가 흑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어서 부모가 별명을 지어줬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레이디 버드의 아버지 토마스 테일러는 잡화점을 경영했는데요. 큰 저택이 있는 목화 농장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레이디 버드는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모 덕분에 레이디 버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 버드는 어렸을 때 학생 수가 채 1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예비 신부학교를 나온 뒤에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 진학해서 역사학과 언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34년 어느 날, 21살 레이디 버드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 마침 그곳에는 워싱턴에서 내려온 젊은 하원의원 보좌관 린든 존슨이 와 있었는데, 한눈에 레이디 버드에게 반한 린든 존슨, 다음날 바로 결혼을 신청했다.
레이디 버드는 린든 존슨의 청혼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린든은 진심이었고요. 매일 레이디 버드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면서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린든 존슨의 끈질긴 고해에 넘어가서 1934년 11월 레이디 버드는 존슨 부인이 됐는데요. 남편을 따라 워싱턴에 온 레이디 버드는 린든 존슨이 연방 상하 의원을 거쳐서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의 저자로 현재 레이디 버드 존슨의 전기를 쓰고 있는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1942년에 린든 존슨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갔을 때 레이디 버드가 남편의 하원의원 사무실을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레이디 버드가 워낙 사무실을 잘 운영해서 린든 존슨이 전장에 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레이디 버드가 빨리 터득해서 일을 잘 해냈죠. 또 레이디 버드는 남편의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 워싱턴의 자택을 누구에게나 개방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식사를 대접하는 건 물론이고요. 기꺼이 관광 안내를 맡아서 의사당과 워싱턴 시내를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린든 존슨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거죠. 레이디 버드 존슨은 또 텍사스주 오스틴의 작은 라디오 방송사를 사들여서 경영했는데요. 적자에 시달리던 방송국을 몇 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 린든 존슨이 부통령을 지낼 때는 30여 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훌륭한 우호사절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남편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딸들이고요. 전 그 마지막입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이 백악관 집사에게 한 얘기로 알려졌는데요. 존슨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시절에 두 딸을 모두 결혼시키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은 대통령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레이디 버드 존슨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남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서 연설할 때면 옆에서 지켜보거나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뒤에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조언하곤 했는데요. 존슨 대통령은 아내가 하는 얘기를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이 남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힘듭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은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그러는 여성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레이디 버드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존슨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요. 린든 존슨의 의회 보좌관 얘기를 들어보면 존슨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아내 레이디 버드의 말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버드 존슨이 드러내놓고 밝히진 않았지만 남편의 조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 부인, 제발 우리 마을에 들려주세요.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 버폴로빌이 지나간 뒤 유명한 사람이 온 적이 없답니다. 지난 12년 동안 여객열차가 이곳에 멈춘 일도 없어요.
네, 1964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마을 주민이 퍼스트레이디 레이디버드 존슨에게 보낸 전문 내용입니다. 당시 레이디버드 존슨은 남편과는 별도로 기차를 타고 미국 남부를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는 대통령 후보 부인의 역할 면에서 큰 변화였다고 퍼스트 레이디 전문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4년 7월에 민권법에 서명했는데요. 직장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법 때문에 남부주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남부 텍사스주 출신인 아내 레이디 버드를 남부에 보내서 선거운동을 벌이게 했는데요.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이 워싱턴에서 기차를 타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가서 남부 여러 주를 돌면서 연설한 겁니다. 이제는 후보 부인이 적극적으로 유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게 됐는데요. 바로 레이디 버드 존슨이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이디 버드 존슨 하면 1965년에 의회를 통과한 고속도로 미화 법안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서 시작한 미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은 자연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고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여러 의견이 나왔죠. 그 가운데서도 역시 자연에 관련된 일이 레이디 버드 존슨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 친구가 고속도로 광고판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뭔가 해보라고 레이디 버드 존슨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미화 법안이 나온 거죠. 사실 레이디 버드 존슨의 고속도로 미화 계획은 환경 정책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전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가 했던 대각관 복원 계획은 좋은 일이긴 했지만 남편의 유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버드 존슨의 고속도로 미화 계획은 남편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유산으로 남아있죠. 그런 면에서도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레이디 버드 존슨의 유산이라면 퍼스트 레이디로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긴 것과 대통령 부인실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언론학을 전공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경영했던 레이디 버드 존슨은 백악관 시절에 늘 일기를 썼고요. 또 녹음기로 음성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일기와 기록이 나중에 회고록과 기록 영화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에게 이런 전통이 이어졌다고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의 저자인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는 말했습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퍼스트 레이디가 할 수 있는 일에 영역을 넓혔죠.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남편과 별도로 선거 운동을 벌인 것, 남편의 유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레이디 버드 존슨이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 등 오늘은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 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7대 퍼스트 레이디 패트리샤 닉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힘을 합쳐 4개의 주요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The OECD has provided us with critical data forecas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is crisis. The OECD was among the first organizations.
블링컨 국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백신을 미리 구매한 최초의 기관으로 이를 통해 제약사가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022년까지 70%가 백신 접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기후변화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Our member states must model the behavior that we expect from others. That means adopting ambitio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 회원국들은 다른 국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석탄 사용을 중지해 이로 인한 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불평등 문제입니다. 소수민족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망률이 높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합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걷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We must ensure that advances in technology are used to lift people up and advance human freedom, not suppress dissent. Further entrench inequitie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고 자유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반영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임무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접근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게끔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의 접근 방식이 과거보다 한층 더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만일 우리가 지난 60년간 이어진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최선의 정책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인 1902년 12월 22일,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주 대륙에서 정착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의 후손이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한인 선임 신분은요,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
BOA 한국어 방송은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부터 미국 내 독립운동가들,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태권도 대부 이중부 등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미주 한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